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바쁨입니다. 바쁨.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9.3 학번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여곡절이 있어서 학교를 여러 번 옮기기도 하고 과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입학했던 첫 번째 학교에서는 제가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음대 앞에 있는 잔디밭에 사람들이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3, 4, 5 모여있든지 아니면 큰 동그란 원을 해서 모여있든지 해서 성경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담이 있었는데 음대 잔디밭은 소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음대만 그러느냐, 뭐 경영대, 또 법대, 공대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사람들이 늘 술을 마시고 놀고 또 캠퍼스에 잔디밭에 누워서 유유히 한나절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들 성적 관리하느라, 학점 관리하느라 눈, 코, 뜰 새 없고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바쁩니다. 민족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훈련된 리더가 자원이기 때문에.
학교 가지도 그렇고 공동체 뭐 모임 준비하는 거나 모임 나가는 거나 그런 것들 다 계산해 봤을 때 거의 제가 슈퍼맨이 아니고서는, 진짜 철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또 워낙 이제 학업이나 또 팀 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공동체 모임에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의 마음의 여유도 많이 없고, 한 번의 모임이라도 오면 오히려 리더들이 참 고마워하고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학생들이 곧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 노예로 살아가면서 주체성 없이 살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군대를 또 가네? 군대에 가서 고민할 겨를이 없어. 그냥 뭐 국방부식이나 돌아가라 빨리. 그러고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거야. 그러다 나와가지고 아이코 취직해야지. 자기가 누군지 고민할 겨를이 없이 회사로 들어가야 돼 빨리. 비정규직 하나라도 얻어 걸려야 되니까. 그걸 소위 정체성 유실 상태라고 그래요. 유체이탈 상태야.
우리는 사실 청소년 때부터 노년까지 결국은 내 한몸 먹고 사는데 우리는 다 허덕이고 갇혀 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 과연 우리가 창조, 피조되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자로서, 청년 사역자로서 기도를 하면 참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동참해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두가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한 잘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탓할 뿐만 아니라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미시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건축에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학 준비를 하든지 또 취업 준비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만약에 집이라고 생각할 때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놓는 것, 혹은 털을 고르고 또 기둥을 박는 것, 페인트칠을 하고 커튼을 달고 또 정원을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집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집이라는 건축이라는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왕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잘 건축하고 싶죠? 잘 건축하기 싫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축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손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큰 건축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건축자로서 직접 집을 짓고 또 건물을 건설을 하는데 하면서 좀 느낀 점,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잘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중동 지역에 큰 건물들을 많이 세우셨고 그리고 너무 또 도시 전체 건축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각국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이분이 우리 4.3.1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건축을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손사장님 성함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성이 손씨고 이름이 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여러분 아직 적응 못하셨어요? 우리 솔로몬의 시 시편 127편 다시 한번 더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실제로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왕궁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고 또 주변 강대국에서 다 탐방 오고 견학 올 정도로 화려한 건축물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이 세우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복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세우는 인생은 헛되다. 그것을 건축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우는 인생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 힘으로 세우는 인생,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인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 힘으로 세우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집을 세우는데 굉장히 수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내 힘으로 세우는 인생은 굉장히 수고를 해요. 여기에서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베입니다. 샤베. 이 샤베는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을 열심히 지어서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그 집이 텅 비어 있대요. 내가 그 집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이 샤베를 성경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농사 지을 때 이 샤베가 성경에서 가끔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열매가 샤베. 열매를 내가 못 따먹어요.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뭐 홍수가 나든 가뭄이 들든 전쟁이 나든 그렇게 해서 농작물에 병충해가 있든 그래서 열매를 못 먹습니다. 헛된 거예요. 샤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인생이라는 집을 완공을 했는데 내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질까 이런 속담이 있죠. 하나님 없이는 공든탑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공든탑인데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든탑 충분히 무너집니다. 솔로몬, 그 누구도 아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건축을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들여도 그 탑은 무너진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최고의 높이, 최고의 그 화려한 탑을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 겨우 세웁니다. 세우지만 성을, 자,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을 또 지켜야 돼요.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막상 잘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그 도시에 도둑이 들면 안 돼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대 시대에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보통 군인들을 세워요. 3교대 혹은 4교대로 파수꾼이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어 태세가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이제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지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돈을 벌며 생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는데 수고의 떡,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요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이면 직장대로 뭐만 기다립니까? 빨간 날만 기다립니다. 빨간 날만.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 걱정해서 취업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취업했어요. 그러면 휴가만 기다립니다. 뭡니까 이거? 빨간 날만 막 기다리다가, 그래서 금요일이 제일 좋아. 토요일 좋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스물스물 불안감이 막 몰려오고 막 두통이 찌근찌근. 왜 그렇습니까?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거든요. 이 농부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상의 삶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도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집 세우기, 성 지키기, 그리고 일상의 삶 모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불안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엄청 바빠요. 분주해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뭐를 준비하고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요. 다른 사람은 막 KTX 타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정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바쁨과 게으름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렬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왜 그렇습니까? 불안감이 극도로 임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스트레스가 극도로 가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공시생들의 집합소인 노량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노량진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시원 식당 말고 이보다 더 잘 되는 장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PC방 그리고 술집입니다. 그렇게 분초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차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로 혹은 게임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 혹은 분주함, 이 양극단을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축물, 그런 집을 만드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은 분주함과 바쁨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건축가로 모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집을 짓는 건축가는 어떠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 과정을 굉장히 충실히 이행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집을 세우고 깨어있는 파수꾼, 성경이 이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거나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집을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칫 게으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과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성실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일,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냐면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아서 아직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결혼하신 분들 또 이렇게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녀, 자식 농사,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으로 적용하자면 내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 여러분의 비전, 이것이 내 3절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평안과 여유입니다. 평안과 여유. 평안은 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표정이 여유로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후반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세요. 평안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평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계시는데 이건 그거 아닙니다.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자요. 제 딸이 내일 뭘 먹을까 이 걱정 안 해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이마트 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10kg짜리를 사야 되나 20kg짜리를 사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빠 우리 내일은 이마트 가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지금 쌀이 떨어지고 김치도 다 떨어졌는데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얼굴에 여유가 있어. 쌀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딸애가 지금 사춘기가 가까이 오면서 엄청 먹어대고 있어요. 지금 쌀이 뭐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쌀이 떨어지면 저와 제 딸이 좋아하는 게 짜파게티거든요. 짜파게티. 그럼 이제 그럼 우리 오늘 짜파게티 먹자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서로의 얼굴을 딱 쳐다봐요. 그런데 저는 약간 긴장하는데 딸은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 짜파게티는 나를 줄 것이다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짜파게티를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하면서 찬양하죠. 아버지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하면서 그 짜장면을 짜파게티를 딸을 줍니다. 왜요? 그게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배가 불러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에 쌓여 있는 얼굴인지 굉장히 여유 있는 얼굴인지. 성경을 보시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감에 자주 휩싸이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 6번 유형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배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한번 보시면 옥에 갇혔어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죽을지도 몰라요.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 성격 아니래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자느냐. 천사가 구해주려고 쫙 나타났어요. 광채 가운데 꽉 밝은 빛 쫙.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형광등 불빛만 켜도 누구야 이러잖아요. 근데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아 천사 쫙 나타났는데 얘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 야, 있나? 지금 그 분위기 아니야? 딱 차니까 배집사님 누구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내일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자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담한 미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가 누렸던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가 바로 저예요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뭐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나 혼자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했습니다. 잘난 체하면 망한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송태곤 목사님의 인사정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인가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설교, 행정력, 뭐 여러 가지 자질들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하는 답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정말 좋은 목회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없이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 뜻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3.1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3.1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지원 공고가 나오면 수백 통씩 원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원서 가운데서 몇몇 분들이 이제 추려져서 최종 면접을 봐요. 그런데 면접에 통과한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죠. 이분들의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놀라는 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뽑혔을까? 두 번째 놀라는 거, 같이 뽑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뽑혔어?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만 목사님 진짜 뽑아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오전에 하면서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양복을 꼼꼼하게 이렇게 딱 맵시 있게 입고 구두 하나까지 다 보신대요. 그래서 딱 인재들을 딱 뽑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내 인생의 집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집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표제가 뭐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시를 읊어요. 이 시를 노래해요.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만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제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주님 아시죠? 제가 내 삶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전으로 갑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때 한없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면 내 인생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비참한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아름다운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쓰러지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우리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건축물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는 비록 나에게 없지만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볼 수 없지만 내 삶의 작은 고난에 지쳐 넘어질 때 있지만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주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애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